그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모세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역사를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32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부모들보다는 많지 않았던 그런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적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광야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민족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쳐다보고 뭐 바라보고 배울 것도 없었지만 가나안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일곱 족속들이 있었고 이미 우상들을 섬겼던 문화들이 아주 풍토들이 팽배한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것을 그냥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유언처럼 했던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신명기를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가르쳐줘도 안타까운 것은 뭐였어요? 그래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불러놓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면 잊을 것이다.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살만하면 먹고 배부르면 그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나를 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불리고 그것을 외우게 하고 기억하게 해라. 그러면 훗날 망했어도 누군가 이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노래의 의미였습니다. 32장에 쭉 나오는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불러서 백성들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고 백성들의 생각에 있어야 되는 거고 백성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노래를 따라서 살면 그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미래가 담겨 있는 오늘에 부르는 노래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32장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직신학적이에요. 제일 먼저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단비 같은 거였습니다. 단비, 사막의 단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다.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5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한다, 흠이 있다, 삐뚤어진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니까 자식들이 잘못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삐뚤어져도 잘못해도 내어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했을 때 7절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은 뭐가 옛날이에요? 그냥 지나간 시간이 옛날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옛날입니다. 즉 성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현재까지의 시간 그것이 옛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들의 반역, 그럼에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고도 왜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아닌 거죠. 자신들의 실존을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했음에도 자격 없음에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세대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잊고 싶은 과거입니다. 잘못하고 잘못했던 시간들입니다. 노예 생활했던 거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실패했던 거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안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 앞에서 신실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현재도 없고 사실 소망도 없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옛날을 기억하는 거랑 연대를 생각하는 거랑 뭐 비슷한 말 같아요.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옛날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구원의 시간이다라면 이 연대는 그 구원의 큰 역사 속에 그 각 세대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연대입니다. 연대. 그러니까 과거는 큰 시간이라면 연대는 그걸 이렇게 쪼개놓은 시간 같은 거예요. 쪼개놓은 시간. 그래서 모세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친히 베푸셨던 그 은혜를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족보를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족보를 우리 조상들의 족보를 한번 기억해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거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역사란 어떤 역사인가 할 때 한마디로 구속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 신학적으로 구속사 그래요.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족보가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족보들은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가 어디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5장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족보의 시작이 누구부터인 거예요? 아담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은 쭉 족보가 나가면서 맨 32장 마지막에 누구까지 이야기를 해요? 노아까지 이야기를 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지금 창세기 5장은 몇 대가 흘러가는 거냐면 10대가 흘러갑니다. 아담이 1대고 노아가 10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또 넘겨보시면 두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이에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다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기 또 한 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노아의 10절을 보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이 누구냐면 노아의 자식들이죠. 셈, 함, 야벳 하면서 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데라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으로는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즉 두 번째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의 족보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를 그냥 우리 일반 성경학자들이 연대로 치면 몇 년의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흘렀다고 보냐면 5천년에서 6천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5,6천년 전의 역사의 시간을 족보와 출생과 죽음의 숫자를 이름과 함께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서 믿고 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5천년 전의 역사의 시간과 출생과 죽음과 그 자손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지금까지 문자화돼서 내려져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이 성경이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외적인 증거 가운데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 세대들이 알아야 되는 역사는 이런 족보의 역사였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족보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족보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어떤 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디 김씨고 뭐 안동 김씨고 뭐 그 다 제가 보면 저는 원씨라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겠지만 그게 사실 별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뭐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동성이 어떻고 동향이 어떻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했는데 내가 뭐 어디 강시고 뭐 어디이시고 어디 동네고 뭐 지방색 뭐 이런 것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게 중요하세요? 그러면 밥 한번 더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예,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사는 인생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생이고 구원받은 다음엔 우리 족보가 다 한 족보라니까요. 누구부터? 아담부터. 아담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내 인생의 족보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살면 쓸데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사이좋게 지냈다 싸웠다가 갈등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역사예요. 부끄러운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따라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그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동물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숭이부터 시작하고 아메바부터 시작하고 그분들은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으면 그 자기 조상들을 우리에 가다놓고 있는데 데모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이거 끄집어내서 잘 모셔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논리에 그냥 온 세상이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으로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살고요. 강자 논리로 살고요. 강자 독점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족보를 몰라서, 동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이전에 4장에 중요한 설명들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4장을 이렇게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해줘요.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를 4장에서 보면 소개를 해주고 있죠. 거기 대표적으로 못된 인간이 하나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둘 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일부 다처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인본주의,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뭐 기계를 만들고 또 뭐 음악을 만들고 뭐 이런 그런 악한 세상의 문화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이 세상의 일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보면 쭉 나오는데 라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셋이라는 자식을 주십니다. 이건 다른 씨라 그래요. 다른 씨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다른 족속이에요. 아벨을 대신하여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자식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스에 가서 비로소 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둘로 완전히 나눠지면서 창세기 5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은 두 족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족보가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라멕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두 족보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보, 예배하지 않는 족보. 그런데 그냥 살 때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섞여 살아서 몰라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모두가 섞여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안 섬겨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왜 잘 살지? 왜 행복하지? 하면서 갈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의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끝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족보의 5장에서 족보의 마지막 등장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노아였어요. 노아. 노아 하면 노아를 생각해야 돼. 아담을 생각했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아는 하면 무슨 생각이, 무슨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노아 홍수 심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때도 사람들이 그게 실감이 잘 안 났죠. 노아가 배 만들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설마. 저 사람이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배를 만들까? 저렇게 큰 배를 만들까?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지만 비가 오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니까요. 처음엔 오다가 그치겠지. 안 그치는 거예요. 안 그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됐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됐고,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셈 계열의 족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눠지게 되고 이제 족속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족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겼던 것 같아요, 집안들이. 근데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을 다시 부르세요. 자격이 없었어요. 무조건적 선택을 입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가는 족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이 땅에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식 없었던 사람에게 100살에 자식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서 실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로 좋아지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야기로 창세기의 모든 역사가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렇게 광야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 이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너희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시는지 이곳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랬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족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독학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독학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른들이 전해줘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쭉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이게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아담부터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모세에게까지 이어져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듣고 배운 거예요. 그걸 부모들에게 물으라.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묻냐면 모를 때 묻습니다. 모를 때. 예, 이건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성경의 역사를 우리 부모님들은 잘 가르쳐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교사 주일이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가르쳐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까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똑똑하게 살까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 습득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의 역사를 가르쳐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우리 자녀들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 가르치면 이걸 잘 또 모르면 우리는 늘 우리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 옛날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 뭐 나의 이야기.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사도 우리 개인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역사도 가르쳐줘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걸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걸 남겨주어야 하는가? 금요일날 우리 대비 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유언은 꼭 마지막 때 죽기 전에만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르쳐줘도 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마지막에 가르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 왜 그때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부터 가르쳐줘야, 지금부터 남겨줘야, 지금부터 심어줘야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유산으로 우리는 정말 잘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역사를 남겨줘야 돼요. 교회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절기를 남겨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 다음 주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럼 성령 강림절, 그러고부터 교회 역사가 탄생하게 된 교회의 역사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절기 이런 걸 기억하고 가르쳐주고 이 역사가 흘러져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가장마다 우리 집안에서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후에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또한 에덴교회를 다니면서 에덴교회 역사는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을 맞습니다. 다음 주면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아, 에덴교회 역사가 20년이 흘렀구나. 목사님들은 누가 계셨나? 어떻게 섬기셨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서 오늘의 시간이 오게 되었나? 어느 날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예배당이 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전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시간들을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정말 잘 헌신적으로 섬겨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눈물 얻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가 세워진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또 이어갈 수 있는가, 그런 사명의 바톤을 이어서 릴레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대를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좋은 대로 살고 감정적으로 살고 나 좋으면 그만, 그냥 싫어도 그만 이러고 살면 그냥 세상이 참 곤고한 거예요. 내가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